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오늘 신자에게 생소한 표현일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그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도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들은 늘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는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많은 경우에 3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자비라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빌립보로부터 헌금을 가지고 왔을 때에 거절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며 단순히 그런 모습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3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에서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단지 그 사역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단지 그곳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만 바울이 한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었을 때 그 말씀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너희가 그 마을에 들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마을에 주의 복음을 영접한 집에 들어가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거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집에 들어가서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모든 것들을 함께 감당해주는 그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그 가정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주님의 평안이 임하였다라는 그 표현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나오는 본문들과 연관하게 될 때에 이것을 단순히 자비량이다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합니다. 뭐 머리 깎는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야만 합니까? 머리 깎는 일이 무슨 중요한 일이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머리를 깎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인 것만큼 분명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하다가 한 사람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 사실을 기록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주의 있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바울이 이제 회당을 떠나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말씀을 강론할 때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다가 이제 핍박이 임하게 되어지자 그는 다시 한 번 더 그곳이 아니라 디도 유스도의 집, 회당 옆집에 가서 예배했다라는 이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만 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을 풀게 될 때에 이 3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이 사역을 두고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천막을 만드는 일, 이 단어 자체가 바울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로 그렇게 연관짓는 단어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자가 되어졌고 다윗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될 때 그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천막을 만든다라는 개념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거절한 백성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눈으로는 거기에 얼마만큼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회당에 복음이 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될 때에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복음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복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성전으로 머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안식일에 거의 회당이 있는 지역에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회당이 아니라 도리어 디도 유수도의 집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번창한 도시인가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고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읽게 되어지면 고린도후서를 읽게 되어지면 그곳 가운데 얼마나 도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주는 삼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백성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바울을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셋째, 고린도 지역에 주의 백성이 많으므로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바울을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때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많은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주께서 주신 사역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며 동산을 다스리는 사역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담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족장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족장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세우기 위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며 드디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을 보게 되는 이 결과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요셉을 부르시며 사건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야망이 있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부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죄악이 편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한 장소에 모여서 애굽인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요셉의 사건을 읽게 될 때 단순히 한 모범으로 요셉을 바라보며 우리가 요셉처럼 됩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요셉 같은 구원자를 두고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야만 합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들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바울을 부르심 앞에서 바울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등장시키면서 그들의 생업을 소개합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의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생업이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어쩌면 군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유익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들에도 천막은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천막을 만드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정말로 천막을 만드는 일에 생업터에 뛰어들어 일을 하다가 안식일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 날에는 이 세금의 일을 전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기 위하여서 본문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잘 본문을 기록해 가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선교하는 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일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또 일하면서 선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두고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본문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그 사건들에서 무엇인가 조금 부자연스럽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어느 지역에서 내가 헌금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이 생업터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자연인으로 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 가운데 우리는 생업의 터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런 말씀도 아니고 이 두 부부가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다라는 사실들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가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회당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주님의 백성 즉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백성들을 부르기 위하여 사역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 바울을 향해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신학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재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같이 이러시되 삼가 모든 것을 신의 산에서 내게 보이신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장막을 짓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바울을 향하여서 장막 만드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다른 단어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단어를 써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단어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바라보게 될 때에 지금 그 이후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장면들 이방인의 집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장면들 이 장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은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지요. 그러나 지금 이방인 사역에서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이 구약에서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 즉 하늘과 땅을 드러내는 그 영역으로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보석은 순도가 높아지고 더 정금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이 성전 안에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시지만 이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고 자기 백성을 용서해 주시며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위하신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 성막에 가시고 그 성전에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모세를 중심하여 성전을 건축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장막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 성전을 세우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전을 말하게 될 때에 어떤 건물로서 성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식양대로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식양대로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주에 모여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임을 짓기도 합니다. 더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의 성전은 결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모인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식양대로 있는 곳을 두고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그 식양대로의 모습이 보이는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역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다라는 이 말은 건물이 하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살고 하나님의 식양대로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식양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있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이 여기에 어떤 예배당을 짓고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서 지역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어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 자체가 교회라고 한 표현을 잘 이해 못합니다. 수많은 경우에 우리 둘셋만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 임하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둘셋이 모인 그 교회에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그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인 무리들은 주님의 식양대로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지어져 갈 때에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날마다 지어져 가고 그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사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로 그들에게 또 다른 수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보다 더 주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식양의 말씀대로를 받아들이는 사역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식양의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모든 교회의 회원들이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한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오늘 이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건물로서 모여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하기는 한데 설교 시간을 마치고 나면 제일 먼저 화내는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교회 사역할 때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사역을 마치고 내려오면 제일 먼저 욕하면서 내려오시는 장로님을 봅니다. 저는 그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분 왜 교회 왔을까? 말씀은 욕하는데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욕하는데 은혜는 있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버스기로와 아귤라는 바로 이 말씀에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로 자라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식양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질서 한 조항 한 조항을 세울 때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역자였습니다. 또한 아굴라와 브리실라 역시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주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장막, 즉 주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사도들의 특유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여서 단순히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복음을 들은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이 없는 그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단지 백성 없는 그 나라를 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출애굽 계획을 세우셨을 때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애굽의 왕궁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보였습니다. 그들의 술객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오직 야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힐 정도로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넘어가기 위하여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을 문설주의 피바람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위하여 들어야만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넘어가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들 가운데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건 아니면 그들이 이방인이건 애굽인이든 간에 장자의 죽음은 사건은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교회를 세우는 바울은 해당에다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모든 안식일에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사로잡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방에 우기에 쌓임을 당해 있고 어떤 강제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 자신의 옷을 만지는 사건을 두고서 누가 만졌냐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많이 미니까 누군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민다는 의미가 바로 둘러싸인 이 단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사로잡혀서 지금 현재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언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예수님과 그 직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이 그리스도다라는 직분은 그 직분에 걸맞는 행동들이 있었고 그 직분에 걸맞는 어떤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그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 때문에 붙잡혀 있는 이 바울이 강력하게 그것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건 사실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의 수많은 사역들을 주께서 감당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읽게 될 때 그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얼마나 많이 설명되어지고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들은 우리가 말씀 전 기도에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그 이해에 따라 그 그리스도를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입니까? 과연 그리스도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까?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 사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정에 예수님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하는 사역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법정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옷은 그 사람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세우는 그 직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옷을 떨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있는 이 장면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자로서 자신의 옷을 털어버렸습니다. 옷에 먼지를 아주 격렬하게 격정적으로 털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등산을 해보면 요즘은 잘 개발되어져 있어요. 등산 갔다 오면 마지막에 만나는 게 뭡니까? 컴프레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바람이 있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하는 게 뭡니까? 온 옷에 있는 먼지를 아주 격정적으로 털어내버립니다. 저도 요즘 경험해보면 참 컨퍼런스에 볼 때마다 그냥 지나왔는데요. 요즘은 등산화를 들면 정말로 신발이 씻을 필요가 없을 만큼 깨끗하게 들리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들리는 그런 장면들을 경험합니다. 지금 어쩌면 바울이 그 옷을 틀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격정적으로 자기의 몸에 먼지를 털어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표현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사오는 그 사역자 바울의 옷에서 모든 먼지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틀면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 이방인에게 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전하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9절 이하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을 휘두름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죄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민족 가운데 들어가 죄를 말하고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칼을 휘두르게 될 것인데 그 피가 칼을 휘두른 사람의 머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머리로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하여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여지는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사역입니다. 그들이 이 심판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더 이상 주의 교회에 머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피가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고린도 지역에 주의 복음을 주의 백성을 많음으로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바울은 고린도 지역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출애굽 시킬 때에 피를 바르지 않는 백성들, 즉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함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셨던 그 모습처럼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마치 애굽인처럼 되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격정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심판의 선언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제 심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심판받았고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은 회당이 아니라 회당 바깥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교회로 모이고 그리고 주의 복음이 전하였다라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핍박을 향한 바울의 자세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정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바울이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그 일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역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복음에서 떠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정말로 복음에 있는 그 사역자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거니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고발 가운데서 로마는 이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는 핍박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보게 되어지면 로마의 법정은 때때로 많은 경우에 바울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해서 고발자로 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은 보호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은 이 사역이 계속되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 안에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단지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준비한 그 많은 백성이 있다. 택한 백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다라는 단어를 현재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현재형으로 사용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에서는 변함없는 사실이나 진리를 나타낼 때 때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백성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 말은 정말로 사실이고 현재형이다, 진실되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서 바울에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비록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지금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감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드러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감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려움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는 사도들의 터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도들의 터위에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이 말은 정말로 어쩌면 두려운 말일 것입니다. 사도들의 터위에서 교회가 질서가 세워져 가고 사도들의 터위에서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시대 전통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일을 해갈 수 있는 것, 그러나 이러한 때에 이렇게 전하면 누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한동안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설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절대로 이혼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절대로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우리 마음에, 우리의 구미에 맞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죄인이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정당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정당하게 지켜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여기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의 교회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교회를 세워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에서 절대 흔들지 맙시다. 또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